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한국에서 저희들이 청년이었을 때에 사실 이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추운 겨울이라도 요 며칠간 여기도 첫 추위라 그런지 아주 날씨가 추운데요. 내일부터는 좀 풀린다고 그러죠. 그 추운 날 이 동이 틀 때까지 그때는 왜 그래도 추웠던지 문고리를 잡으면은 손이 문고리에 달라붙고 방 안에 두었던 물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추위였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밤새도록 우리 친구들이 3355 모여서 교인들 가정마다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혹시 눈이라도 오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더 즐거워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인들 가정마다 대문 앞에 가서 성탄절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 집주인 성도님이 나오시면은 함께 기도하고 복을 빌어드리고 손이 시려 발이 시려 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은 그게 그렇게도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새벽성 돌아보셨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만은 여러분들 가정마다 성탄절 새벽에 찾아가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양력은 1월 1일을 신정으로 시작하고 음력은 음력대로 시작되는 이 설날이 있듯이 우리 교회력에도 교회력이 1년 처음 시작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 혹은 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은 하나의 호칭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강절은 여러 가지의 호칭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 또 이 목회자들 간에 논쟁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니까 기다릴 대자를 쫓아 그래서 내릴 강자나 이말 임자 앞에다 붙여가지고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다 해서 이 성탄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성탄절 앞에 있는 이 네 주간을 이 대강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뭐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초가 넷 우리가 지금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까? 가운데 흰 초가 있는데 이 흰 초는 결국 성탄절에 붙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강림절이라고는 호칭이 틀렸다고 해서 이전에 대강절 혹은 대림절로 바꿨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서 보시게 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오셨다, 출현 혹은 오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어드벤트라는 말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라틴어 어드벤투스는 역시 오심, 출현하심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림절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그러니까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런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칭호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훼에다가 군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면은 야훼 세바홋,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때에 엘 샤다이, 또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했을 때에 엘리온, 그리고 주 하나님 아도나이 큐리어스 주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 이름들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르시죠? 파텔. 뭐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가장 많이 부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할 때에도 그렇게 불렀죠? 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고 또 왕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군이겠습니까? 아니면 폭군이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폭군은 백성을 보살펴 주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왕입니다. 그러나 성군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군이시죠. 세상에서도 성군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이 성군은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고 또 그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군이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최고의 성군이신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 때문에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두 단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첫째 단계가 성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한문으로 되어 있죠. 거룩한 탄생이라.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만 사실 완성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완성은 두 번째 단계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이 좋은 나라를 지금까지 많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나오는 대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한 내용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받으시는 영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분명해지지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지금껏 여러분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학자는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말을 하리만큼 수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지금도 전운이 감도는 곳이 있잖아요. 평화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한 번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에는 이런 까닭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동안 사람은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게 될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깔려 두신다면은, 그래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성군일까요? 폭군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영광 받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독생자까지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왕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왕이신지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엇인들 아낄 수가 있겠어요?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단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실 거, 못 주실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더욱이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요. 모든 것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 못하실 것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 그 악한 계략도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극진한 사랑과 엄청난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안해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평강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달픈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샬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샬롬이란 말은 찌그러진 것이야 조금도 없이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샬롬일까요? 마음의 평안, 불안이 조금도 없는 그 마음의 평안 말이에요. 그리고 몸의 평안, 뭐 아픈 통증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 몸의 평안, 경제적인 평안도 있죠? 넉넉함으로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는 이 경제적인 평안, 또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평안, 불안함이 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온전한 평강인 샬롬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만 가지의 평강을 주셨지만은 누가 이런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다,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그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말씀,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속히 이 땅 위에 온전한 평화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평화가 없습니까? 이 땅 위에?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평화가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이 평화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떤 데는 평화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자지간에 혹은 그 부녀지간에 그 의로운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의 막힌 담을 나시고 허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이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많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큰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믿음 통해서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꼭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힘센 사람만 믿어도 평안이 생기잖아요. 능력이 있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믿어도 평안이 생겨요. 아, 그 사람이 날 도와주기만 한다면은 겉만 믿으면 평안이 생겨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바른 믿음만 생기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가 응답되면은 여러분 생활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만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도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육체의 평안도 옵니다. 물질적인 평안도 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임하는 평화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평화란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예수님 만들어 주셔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여기에 예수님이 막힌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막힌담을 허셨다고 하는 뜻이냐고 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을 허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 중에서요 가장 강한 인종차별, 뭐 가장 강한 그 인간 사이의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을 예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사이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인간관계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차별도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심한 미움과 원망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질이 나빠서 그럴까요? 성격이 못돼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고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깨닫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다 겸손하잖아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까닭에 반드시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못 냅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누구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원망치 않습니다.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화내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믿음 없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겸손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요, 남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욕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그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이시며 얼마나 큰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큰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삶의 축복과 평강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어디에서나 겸손해서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서로가 포용하고 사랑해서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구보다도 먼저 이루고 우리만의 평화를 넘어서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저들의 삶에도 구원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던 그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믿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모든 면에 평강과 축복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몸에 평강도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웃관계에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샬롬이 우리들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구원과 평화가 임하도록 배려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나시라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내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여
아버지, 귀한 주일날 성탄주일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왕되신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경제와 인간관계에 온전한 샬롬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에게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 연약한 발에 그 부분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서 주 앞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강건하도록 주님 늘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키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와 은사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